23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입니다. 이 시를 생각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여서 그 구약시대에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자음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 하나가 야훼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다른 교단에서는 야훼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그 야훼의 의미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약속되어진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그 이름 때문에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여호바라는 이름입니다. 모음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야훼 아니면 여호바로 발음이 되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바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바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한번 연구해 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절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목자에게 딸려서 의존하며 살아가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무엇인가? 양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양은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약한 짐승이고 또 가장 어리석음의 상징입니다. 양은 자기 우리를 떠나가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목자가 양을 우리에 놨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찬송대로 산 넘고 강 건너 사막을 지나서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처럼 양은 자기의 집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물. 그리고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와일드 애니멀의 세계를 좀 많이 보는데 정말 사자나 뭐 하이에나나 또는 뭐 그 들개나 인정 사정 없습니다. 그 뭐 사정 없이 잡아먹는데 양은 아무것도 저항 못합니다. 그대로 잡혀먹습니다. 양은 아무런 싸우는 능력도 없는 연약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의 상징이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은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계집종이 무엇입니까? 본드 슬레이브, 완전히 종으로 결속되어진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예수님의 양이니,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양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 있어요. 이 시는 지금 다윗이 쓴 시입니다.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여호와의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양을 쳐봤기 때문에 목자의 의미를 잘 압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여덟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그 이새가 생각하기를, 이 다윗은 어리고 또 별로 이렇게 잘나지 아니했으니까 들에 가서 양이나 쳐라. 그리고 일곱 명의 아들들을 딱 세웠는데 결국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에 나갈 때 그 엘리압 형이 말하기를,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는 일을 어찌 버려두고 이 전쟁터에 구경 삼아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울 임금님이 너같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가 오고 이리가 달려오면 내가 그것들의 입을 찢고 내 양을 구했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블레셋의 버릇없는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나이다. 목자로서의 자기의 경험,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사자의 입을 찢고 이리의 입을 찢고 그 아주 강력한 양을 잡아먹는 그 짐승들을 물리치는,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자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양은 하나의 비즈니스와 같았어요. 가족의 가업이었기 때문에, 산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그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막대기와 물매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주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니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도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인 여러분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의 양인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푸른 풀밭은 계절적이죠. 봄에 푸르다가 여름에 불타버립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리고 겨울에는 메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의 양들의, 그 양들이 먹는 영의 양식은 항상 푸릅니다. 항상 푸르고 항상 풍족합니다. 거기에다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쉴만한 물가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시내에 그 푸른 초원에 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 오아시스, 막 지하수에서 샘솟는, 이제 막 솟는 막 신선하고 차가운 물입니다. 그물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양들은 먼저 먹으려고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주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때를 따라 우리 사랑하는 양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영적인 풍성함이 있고 채워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3절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내 영혼을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리스토어, 새롭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다, to return, 소생시키다, to restore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다, to refresh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와서 우리가 그의 양으로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맡기면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의 주님은 원더풀 카운슬러다. 최고의 상담자, 훌륭한 상담자.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무조건 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은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할 수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진다. 왜? 우리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여호와는 야훼로 이름이 발음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야훼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예수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했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더욱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지키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은 이 목자가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가 양을 칠 때에 계절에 따라서 양을 몰고 간다고 합니다. 초봄에는 낮은 지역에 그 푸른 초원에서 먹이다가 여름이 오면 그것이 메마르기 때문에 저 높은 산 쪽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 쪽을 올라가다 보면 골짜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고원지대에 역시 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이 제대로 목표로 하는 그 고원지대까지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양이 가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까지 이르도록 우리 성도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 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다 살게 하시고 마침내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그의 영혼에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또 이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뿌리고 믿음의 뿌리를 뻗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엎드리며 주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에게 가무는 해에도 더위가 와도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과 부귀 영화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막의 심은 떨기나무처럼 열매도 없고 언제나 건건하고 메마른 땅, 영적으로 굶어 죽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영어 성경에는 그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이름 속에는 하나의 그 서브스탠스로 가는 어떠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하나의 본질이 있어요. 사망, 죽음이라는 죽음이 있고 그 죽음과 관계되는, 여기는 사망의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죽음과 관계되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깁니까? 빛이 있을 때, 태양이 떴을 때 여러분이 태양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을 비치는 태양빛 뒤에 여러분 뒤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그러한 실체가 있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죽음 앞에 하나의 빛을 비추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망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생명의 빛으로서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내 뒤에 비춰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만약에 여러분을 달려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사자는 우리가 어디에 숨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림자만 있다면 그 그림자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면서 그 구원지대를 향하여 양들이 나아가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 성도들을 전혀 해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 그 가까이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도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사망이라는 실체와 그 그림자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다가 실제로 그 사망이라는 그 사망에 삼켜진 바 되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성도는 죽을 때도 이 사망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이 사망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죽을 때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특별히 주님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늑대를 쫓고 사자를 쫓는 그런 도구로서, 징벌하는 도구로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막대기로 우리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사단을 물리쳐 주십니다. 지팡이는, 지팡이가 손잡이가 휘어졌지 않았습니까? 그 손잡이로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을 끌어가지고 잡아당긴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주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때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가도록 때때로 여러분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5절부터는 새로운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이제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에서 3인칭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5절부터는 바로 주께서, 그가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적군들을 잡아다가, 특별히 적군의 장수들을 잡아다가 포박해서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연회를 엽니다. 큰 만찬을 열고 거기에서 이 포도주를 따라서 잔을 마시면서 즐기는 것, 이 승리의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원수들은 그 앞에서 굶주리면서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고 또 인간적으로도 여러분을 참으로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악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마침내 인생의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 주님이 그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앞에 다 잘못했다고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데 여기에서 상,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 구속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목자로 알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잔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집에 거하는 객들과 우양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복, 전체로서의 복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5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라는 영과 육과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6절로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또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굿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굿니스는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양인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기뻐서 내가 저들을 내 백성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저들이 하는 산업에 잘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축복의 의지로 충만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 당시에 이 다윗이 있을 때 당시는 터버네클, 그 성막이었습니다. 사막에 있는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생기면서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전의 개념이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누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예수님의 양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1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 시작.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의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만약에 나의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은 목자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기독교의 위대한 종교자다. 종교 지도자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미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의 훌륭한 목자도 안 되고 나에게 어떠한 구원도 주지 않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예수님의 양들에게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해야 됩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한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호와가 그의 목자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날마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The Lord is my shepherd를 외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손가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야 손가락을 펴봐라.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하나에 글자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my를 이 왼손으로 오른손을 꼭 쥐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은 너의 목자야. My shepherd야. 너의 목자야. 네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너를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을 꼭 붙들어라.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블랑켓을 열어봤더니 그 아이는 왼손으로 My Lord,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목자,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인도하심의 축복, 함께하심의 축복,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